3절에서 11절까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도 너희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와 저거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영광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저희들 또한 이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좁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본받는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이 들어올 적마다 우리들의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받아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된 마음으로 묶어주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종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종의 연약한 모습은 주님 제단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폭풍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래도 안온해서 잘 모르다가 아이고 문을 열었더니 뭐 난리예요. 나무도 부러지고.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치면은 이런 날씨가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파도가 치면은 배들은 위험하고 하지만 이 폭풍이 몰아치면요 이 파도가 확 하면서 바다 밑에 있던 이 온갖 플랑크톤 같은 거를 확 긁어가지고 이걸 바다를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골고루 필요한 음식을 포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폭풍을 통해서도 사실은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날씨가 화창하고 좋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름에 빼약볕이 내려져가지고 날이 더워야 곡식이 익습니다. 그 햇볕을 받고. 그래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같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살아가지고 사시사철 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하얀 얼음만 있으면 시원하겠죠. 아마 저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 사람들은 좀 그냥 얼음 잔뜩 있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데려다 가보세요. 하루도 못 있고 못 견딥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예술적 감각이, 미적 감각이 풍부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잖아요. 국화꽃.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대부분 보면은 아주 열띠열게 하얀 색깔도 나고 노란 색깔도 나고 하지만 참 그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국화꽃만 보면 그것도 질려요. 장미꽃, 아주 새빨갛게 붉은 장미꽃, 때로는 핏빛 같은 장미꽃. 볼 적에 그냥 눈앞이 가슴이 확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빛이 말이, 우리 이렇게 세상에 빛은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빛을 쫙 비치면은,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죠? 색깔이 몇 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 남보.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울트라 바이올렛도 있고, 적외선, 자외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빛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오색이 아니고, 빨주, 노초, 파, 남보, 칠색. 아름다운 색깔들이 합쳐갖고, 빛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쳐다보는 하늘도 여러분 맨날 푸른 하늘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봄에 말이에요. 이제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피어오를 적에 하늘을 보세요. 봄에는 보면 주로 이 뭉게구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지랑이에 피어갖고 이 하늘의 색깔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습니다. 포근하죠. 겨울에 한겨울 동안 그냥 얼었던 마음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사람이 노곤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저는 특별하게 이 푸른 하늘도 좋아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막 벼락치고 천둥치고 막 폭우 쏟아지면 참 좋아요. 아주 시원하다고. 그래서 어릴 적에 폭우치고 하면 벌거벗고 밖에 뛰어나갔었어요. 먹구름 몰아치는 그 여름 천둥 번개 치는 하늘도 참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가을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여러분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더욱 높아 보이고 시원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여름 동안에 이 더위 속에서 찌들렸던 마음이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도 환하게 열립니다. 그 아래 오곡백화가 그냥 착 익어가지고 아름답게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마음을 그냥 푸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겨울에 하늘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하늘은 말이에요. 눈이 오기 직전의 하늘이 저는 참 좋아요. 꼭 약간 부여오면서 이 마음에 말이에요. 이 소위 우수의 하늘. 우리들의 마음을 울적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하늘. 미국 와서 제가 아주 참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도 별로 못 느꼈어요. 미국 와서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쭉 어디 먼 길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이 저녁 하늘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연분홍빛으로 변하면서 새빨갛게 노을이 변하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절하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미국의 이 그 하늘 한 분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해지기 전에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그 색깔, 뭐 아름다운 화가가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칼라는 끔찍하게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그 하늘이 전부 사시사철 그냥 새파랗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색깔이 한 가지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오는데 한국 사람들 회사 나가보면은 검정색 아니면은 곤색 색깔이 일정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도 많이 바뀌었어요. 칼라 테레비가 들어오고 나서 칼라 감각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요새는 종합상사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색깔들이 제법 이제 밝은 색깔도 입을 줄 알고 그럽니다. 인생살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 나하고 성격이 다른 또 별난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남이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독재주의에서의 authoritarianism, 독재주의는 뭐냐 하면은 나와 남이 다른 자유를 인정 안 해요. 다 나와 똑같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주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이 독재주의, 획일주의가 모든 인간의 문제의 중심입니다, 사실은. 다 나와 의견이 같아야 되다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이해가 다르면 죽이는 거예요, 심하면. 국가 간에 나하고 이해가 다르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만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린 데서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적에 아담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용납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개성이 다르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나 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조화를 이룬 다양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 이후부터 인간 역사는 전쟁과 분쟁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인간관계가 두 사람이만 같이 만나도 부부끼리 서로 네가 나하고 의견이 같아야 된다는 것, 내 본의로 당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에요. 자식도 부모가 내 욕심대로 돼야 돼. 자식의 개성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애시당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나와 다른 존재를 용납치 않는 그 획일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다시금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용납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되는 이 사고의 혁명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퍼뜨려졌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획일주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다.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아브라함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획일주의적인 사고를 예수님이 깨뜨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시당초 복음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 있을 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거하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 언약의 징표를 갖지 않은 헬라인들의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맞닥뜨림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이 획일주의, 유대주의의 이 결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바꾼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믿기만 하면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과거의 자신의 성분이나 인종이나 출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한 형제들에게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권위를 얻고 거기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너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방인으로 있는 한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덤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누가 옳은가? 과연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자신의 육체, 특히 할례를 하는 이것은 가장 혐오하는 일입니다. 헬라의 이 사상대로 하면은 이 몸에 칼을 대서 특히 할례를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치욕이에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공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의 문제가 복음이 이방인으로 진출하는데 지금 가장 큰 장벽으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 바울 사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자신은 물론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그 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유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가장 유대주의자이던 바울의 그 사고를, 그 고정관념을,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뜨려버림으로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믿기만 하는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벽을 깨뜨린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엄청난 용기 있는 바울의 본을 보여줍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안디옥 교회의 태도도 정말 우리에게 큰 본이에요. 문제가 있을 적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자기 의견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바울 선생이 옳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다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결코 내리지 않아요. 양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인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이것이 객관적인 결정이 내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 중에 몇 사람을 또 보냅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처합니다. 결코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주 공평무사하고 현명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먼저 자기들의 독단적 의견으로 결정하는 아주 민주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통과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먼저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인 중에 몇 사람이 일어서서, 보세요,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직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우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변론을 다 듣고서 전체 의견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세 가지, 베드로의 증거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와 야고보의 증거, 세 가지 증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할례 받지도 않았고 유대계에 입교하지도 않았고 이번 세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와 그 모든 권속에게 성령이 불길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미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것을 증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던 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이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깨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행한 온갖 기적과 이사의 사건. 이방인 중에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날로 번성하고 또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셔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 이 증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할 적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역사,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듣고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원칙을 거기서 확정합니다. 내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서 말로 결정한 걸 보내면은 사람들이 오스리티가 없잖아요. 권위가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함께 보내고 그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전환 지금 디크리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인한 뭐라고 그래요? 디크리를 보내서 결정한 결정서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냄으로 해서 이제 다시는 동일한 문제 할례 때문에 복음이 문이 막히는 이러한 역사가 없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믿는 자의 삶이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방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그 역사를 마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현명한 태도, 안디옥 교회의 이 겸비한 태도, 이것들이 결국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10억 이상의 세계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정을 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간 줄 알았느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움직여 나가지만 실제 그 이면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고서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골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 하나님의 direction, the direction of God, how he's working in my life today. How is he leading me today?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시는 길, 이것에 아주 민감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여러분 그렇게만 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디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그 방향을 캐치하시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면은 가장 좋으래요. 성공적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이번 우주 만물도,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은 사람이 완악해서 그렇지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고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편협한 이 사고의 문을 항상 오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면은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획일주의의 문제 같아요. 한국 민족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단일 문화, 단일 언어, 단일 민족, 좋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참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니까 나와 같지 않은 색깔,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언어가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못해요. 이민교회가 가장, 이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과 섞여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미국 사람들이 이룩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을 보고 외국 사람이라 그래요. 지가 미국 사람 됐어. 한국 사람들 재밌습니다. 외국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들 왜 외국 사람이요? 우리가 한 땅에서 하나의 정치 제도 안에서 하나의 지금 organization,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나는 비록 우리의 뿌리가 한국에 있지만 특히 큰 문제, 흑인들, 스페니시들, 웨로트리칸들,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기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비유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이면에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뿌리 깊이 사로잡고 있어요. 흑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도 버리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열등감의 벽, 이 되지도 않은 우월감 깨뜨려야 돼요. 흑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안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페니시, 프레토리칸,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좀 커지란 말이에요. 그릇이 하나밖에 용납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색깔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을 열키는 가장 큰 길은 바로 이 인종차별의 이 벽을 먼저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흑인 사회에서 장사를 하면서 흑인들을 껌둥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요.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물건 사가면서도 속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기름에 물에 기름 떠듯이 떠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내 마음 문을 넓히지 못하고 옹졸하게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용납할 뿐 아니라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초점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는 대신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다 용납하는데 뭐든지 용납합니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 구심점이 분명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도 좋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교회 무슨 일을 하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기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지 않은 것은 구심점이 없이 다양하기만 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혼돈입니다. 케이오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구심점인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도 조화를 이루고 살되 그러나 구심점은 분명히 복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 여기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분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메인 디렉션으로 방향으로 이 하나님이 가시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크나큰 강이 그냥 도도하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그 안에 물의 일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개개인이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Where is God leading me today through this problem?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건 성공이건 실패건 좌절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 항상 있어요.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진짜 이 문을 깨뜨린 이방인의 성교의 문을 연 이 역사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편협한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웅대한 물결 속에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 따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제목이 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편협한 마음의 문을 넓혀서 아버지 우리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또한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서 가는 진리를 저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서로 용납하는 이 진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항상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되 우리의 뜻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흐름 따라감으로 항상 성공과 승리와 능력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50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점점 그 몸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헌물을 드립니다. 최복 기자님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26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지금은 그 몸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편협한 획일주의적인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만천하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은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 안에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나이다.